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강한 조류와 그 탁한 시야 등으로 인해서 수중의 수색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Onl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an really fulfill the mission that is now.
There are no plans to meet with DPRK officials.
북남 관계의 현 상황에 대한 무지로부터 아무런 해결 방도도 없이 위선과 기만으로 여론만 흐리게 한 반통일 분자의 노골이다.
지난주에 한국은 20년 만에 최악의 선박 침몰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만나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 통일론이자 궤변이라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윤국환,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475명이 탄 여객선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형 참사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라는 것은 어떤 선박입니까?
예, 그 세월호는 1994년에 일본에서 건조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된 배입니다. 아, 그 6,800여 톤의 규모로 이 한국에서 운행되는 여객선 가운데는 가장 큰 그런 여객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일본에서 한국에 지금 이 세월호를 운영하는 선사가 2012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구입을 해왔고요. 이후에 인천과 제주 13시간 거리를 운행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승객 900여 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큰 배예요. 네. 예. 자, 그런데 이 사고 경위 여전히 뭐 조사 중이지만 사고 경위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처음 신고가 접수된 게 16일 오전 8시 58분쯤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이 여객선은 전날 밤 9시쯤에 인천 여객터미널을 출항해서 제주도로 가는 길이었고요.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 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또 일반 승객과 선원 등 모두 49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앞부분에서 큰 충격음과 함께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뒤집힌 지 2시간여 만에 침몰했습니다.
네. 자, 이 사고 선박이 정해진 항로를 가다가 이탈을 한 건가요?
예, 그런 의혹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항로를 이탈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의 해운법에 따르면요, 모든 여객선 또는 운항하는 여객기도 그렇고 또 여객선도 그렇고 이 운항 전에 항해 경로 그리고 이 항해 속력 그리고 또 이 부근의 암초는 있는지
네.
또 항해 그 경로의 수심이 어떤지 그리고 물론 승선자까지 해서
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안들을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보고된 그 항로에서 크게 이탈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 항로도 이탈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대형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는 데에서는 참 의문점이 많고 앞으로도 많은 조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대형 여객선이 불과 2시간 만에 이렇게 침몰을 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각에서는 세월호가 권고 항로를 벗어났다면 암초와의 충돌 등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침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침몰 원인은 배가 항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뱃머리를 갑자기 돌리면서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서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의 항적을 분석한 결과 사고 직전인 16일 오전 8시 49분에 선박이 급하게 오른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급격한 항로 변경, 즉 변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침이 사고 원인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의 선체를 인양한 후에 조사를 더 해봐야 정확한 침몰 원인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를 신고한 시점부터 선체 대부분이 가라앉은 데까지는 약 2시간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2시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질 못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안에서 나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예, 바로 그 2시간이 정말로 안타까운, 이른바 그 통안의 2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아침 10시 정도면은 환한 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사고가 발생한 해역 자체가 뭇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2시간, 바로 그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뒤집힐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결국은 배의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생존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이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또 이 화물 컨테이너가 무너져 내려서 승객들이 깔리고 이렇게 정말 위기 상황인데도 그 선박의 그 선원들은 10여 차례 가까이 객실에서 움직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은 그 참 어둡고 그 또 겁이 나는 상황에서 바로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 마지막에 결국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침몰이 임박했으니까 바다로 뛰어내리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안내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이어서 그 판단에 따라서는 갑판으로 나가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침인데요. 비상 지침인데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네. 참 비판이 많습니다. 이 승무원들의 대응이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승무원들의 초기 대응이 매우 미숙했다. 이런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존자들 얘기 들어보면 배 안의 안내방송은 신고한 지 1시간이 지난 오전 10시쯤에도 여전히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안전하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객실 안에 있던 대부분의 승객들이 선체 밖으로 빠져나갈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에 따르면은 인명구조 상황일 경우에 선장이 배 안에서 총지휘를 맡아야 하고요. 또 각 승무원들은 물에 빠진 승객을 구조하고 기관실을 총지휘하는 등 업무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칙이 이번 침몰 사고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참사로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사고 직후에 세월호 승무원들이 적절한 대피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월호 같이 대형 선박이라면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잘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방금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부 어떤 그 지침이라든지 이른바 매뉴얼이 있기는 합니다.
네.
어느 배서나
네.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장의 경우에는 총 지휘를 하고
네.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이렇게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이 승객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비상시에 지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훈련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비상 상황에서 실제로 그 벌어진 대응 조치는 정말로 너무 미숙했고 안타까운 결과를 이렇게 빚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태자면
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세월호처럼 큰 여객선의 경우 구명정 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열흘마다 한 번씩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업계 관계자는 규정대로 비상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여객선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구명 장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상황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 구명 장비들은 이제 구명 조끼도 있을 거고요. 또 그 구명 그 뗏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이 중에서도 특히 뗏목이 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뗏목이 숫자가 모자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 명 가까이 그 뗏목 하나에 25명이 탈 수 있는가 본데요.
네.
이 천 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뗏목의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작동하는 뗏목은 두 대에 불과했다는 거죠.
네.
더 큰 문제는 사실 뗏목을 이용할 수 있는 겨를도 없었던 겁니다.
네.
사람들이 나와서 갑판에 나와서 그걸 내려서 작동해서 그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그 뗏목도 쓸모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런 그 긴박한 상황에서는 특히 이 그냥 늘상 이용하는 뭐 자동차도 아니고 선박일 경우에는 승객들, 더구나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일 텐데 그럴 때는 유일하게 기대하는 게 그 책임자가 안내를 해주는 데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보도에 따르면 책임자가 먼저 선박을 탈출했다고 하니까 마치 버스가 굴르려고 하는데 운전수는 먼저 나가버리고 차하고 승객들은 그냥 굴렀다 또는 뭐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만 낙하산 타고 나가버렸다 뭐 그런 상황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그 배가 침수되고 기울기 시작하면 그러면 승객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겠습니까?
네 이번 그 사고를 계기로 선실에 가만히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배 안에서 가능한 빨리 탈출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배가 기울어지는 초기에는 승객들의 동요를 막고 또 급격한 쏠림으로 배가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승객들의 움직임을 자제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침몰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승객들을 빨리 대피시키는 것이 맞다고 또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많이 기울어지면 구명정과 구명보트 등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구명정과 구명뗏목을 타고 승객들이 갈 수 있도록 집결시켜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고의 생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수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은 들었지만 위급하니 뛰어내리라는 방송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주 미비했군요.
네.
자, 이 한국 정부가 이제 참 구조 작업에 나서기는 했는데 생존자 구출 등에서 그렇게 그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 사실 구조 작업에 즉각 나섰고요. 그래서 한 시간여 만에 상당수를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생존자 대부분 그 객실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그 사고 해역이 이 파도가 거칠고. 그다음에 또 조류의 흐름이 워낙 빠르다고 합니다.
네.
이 한국의 해역 중에서 조류의 흐름이 가장 빠른 곳이 바로 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 진도 앞바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날씨도 또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도 내리고요. 상당히 지금 시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 그 작업을 벌여야 되는 바닷속은 불과 20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시계가.
네.
그러니까 그 갯벌이 빠른 조류의 밑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뿌연 부유물질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 잠수부들도 막 그 파도에 휩쓸리고 그래서 도저히 접근을 상당 시간 동안 하질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정말 그 긴박한 그 1시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이 생존자 구출 작업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사망자 또 아직도 그 미확인된 그 사람들의 그 가족들 그야말로 참 충격 속에 빠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한국 내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매우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멈췄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거의 모든 논의를 중단한 채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각종 봄철 축제와 행사 또 집회 등도 비통함 속에서 모두 중단이 됐고요. 방송국들도 연애, 오락, 드라마 같은 프로그램을 방송을 모두 중단한 채 사고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요. 실종자 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 기업 등도 자숙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 또 숱한 오보를 쏟아내는 언론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그 한국에서 발생했던 그 대형 선박 사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 선박 사고 역시 그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 있지만 이달에도 지난 4일이었죠. 그 여수 앞바다 그 공해선상에서 몽골 선적의 화물선이 하나 침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그 선원들은 다 북한 주민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9명이 사망했고요. 2명이 실종된 상태였는데 그 인양된 북한 선원들의 시신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벌써 11명이 사망, 실종 이렇게 됐었고요. 이 큰 사고로는 1970년에 남영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그런 선박이었는데요. 이 남영호가 이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38명 가운데 326명이 사망했었고요. 또 가깝게는 물론 그것도 20년이 다 된 사안입니다만 1993년에 서해 페리오가 침몰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전북 위도에서 이 낚시를 하는 등의 그 관광선이었는데요.
네.
아, 그 이 침몰하면서 그때도 대형 사고 이 원인은 바로 너무 과다한 그 인원을 태웠기 때문이었는데 292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네. 자, 다시는 이런 참사들이 이제 없어야 할 텐데 전문가들은 어떤 점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네, 다시 이 같은 참사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이런 원인 조사에 그치지 말고 유사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예방 교육과 훈련에서 벗어나서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장과 승무원의 가장 큰 임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인데 수백 명이 함께 승선에 격리된 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 자체 위기 관리 능력이 이번에 전혀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 17일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룬 비공식 회의, 이른바 아리아 포뮬러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 회의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익히 들은 바가 있는데 이 아리아 포뮬러 회의라는 건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 어떤 회의입니까?
네, 유엔 안보리의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비공개 방식의 회의입니다. 1992년에 이 방식을 처음 도입한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디에고 아리아 대사의 이름을 딴 회의 방식인데요. 주로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의견 대립이 심한 안건을 논의할 때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5일 시리아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아리아 포뮬러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의 요청으로 열리긴 하지만 비공식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공식 활동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회의 소집 사실이나 결과도 공표되지 않습니다.
네,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로 이 아리아 포뮬러 회의가 열린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이번에 그 안보리에서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비공식적으로나마 이렇게 다루게 된 것은 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3월 달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유엔 안보리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그 가해자들을 그 유엔에서 국제 형사 재판소에 안보리에서 회부하는 방안을 권고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어쨌든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생긴 것이고요. 또 이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도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서 그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네.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자 그러면 이것이 그 주요 의제로 다루진 않더라도 그 비공식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아리아 회의가 열린 겁니다.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사국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 대립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히려 이날 회의에서 발언을 한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아주 획기적인 보고서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관심을 촉발하는 아주 새로운 보고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탈북자들이 이날 회의에서 증언했는데 여기에도 이사국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커비 위원장은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북한도 초청을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보리의 아리아 포럼은 안보리 이사국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 또는 여기에 그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초청장은 일단 보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뭐 따로 초청장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네.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만 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그 아리아 포럼에 참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북한은 자국 내에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라든지 다른 서방 국가들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모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모략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마당에 참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 마이클 커비 위원장 이 국제 형사 재판소에 이 북한 인권 상황을 회부해야 한다고 말을 해오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뭔가요?
네, 북한에서 많은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게 커비 위원장 또 조사위원회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오직 국제형사재판소만이 조사위원회가 제안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같은 여러 다른 방안들도 검토를 했지만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보다 유엔 안보리의 행동을 더 정당화하는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례는 없다 이러면서 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지 못하면 안보리가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령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때문에 그 회부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그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갖는 5개 나라 상임이사국이죠.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다섯 나라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러시아도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회부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안보리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는 안보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맥락에서 그렇다면 유엔총회에서라도 임시 북한인권 관련한 법정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권고안을 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번 그 안보리 회의의 의미가 뭐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이번 회의는 비공식 회의였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됐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안보리 의장의 결정에 따라서 북한 인권 보고서가 안보리의 공식 문서로 등재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인데요. 북한 인권 문제를 언제든지 유엔 공식 논의 의제로 상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유엔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서 안보리 차원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최소 9개 나라가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찬성한 것은 특히 의미가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중국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탈북자 신동혁 씨, 이현서 씨 두 명이 이날 회의에서 북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탈북자들이 유엔 안보리 논의에 직접 참석해서 처음으로 증언한 것도 의미가 있는 일로 보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에서의 그 논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만은 국제사회가 그 전반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사실 지금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비공식이나마 논의됐다는 것 자체가 이 북한 인권을 국제사회가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 이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에 구성돼서 1년 동안 조사 활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내전이나 분쟁 상황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 유엔이 개입해서 조사 활동을 벌이는 것은 사실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고 따라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 구체적인 조치 여기에 지금 논의를 모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 부분 이미 논의가 진전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특별사무대표가 지난주에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에서 연쇄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 미중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배경이 뭡니까?
예, 최근에 그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이 일부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연속 발사한 데 이어서 그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내부 정세를 좀 논의하고 그 밖에 또 6자회담을 통해서 긴장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미국과 그리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비롯해서 당사국들 사이에 일종의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연쇄적인 회동이 발생한 겁니다.
네, 6자 회담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뭐 그렇게 늘 일치하지만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6자 회담 재개 사전 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약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지난해 무산된 2구 합의 당시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대가로 요구했던 비핵화 조치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사전 조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무조건 대화 재개를 요구하면서 6자회담 재개 이후에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입니다. 한때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유연성 있게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그런 사실을 부인했고요. 따라서 미중 간의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그 사흘간의 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좀 그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국무부가 그 발표한 것은 내용이 굉장히 짧은데요. 그 생산적인 회담을 미국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했다. 이렇게 한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정작 관심을 가진 그 육자회담 재개 관련해서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높아진 건지 아니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육자회담 재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육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회담 재개를 위해서 집중 협의를 가졌지만 말씀드린 대로 회담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은 또 오바마 행정부 대다수 관료들은 대화 전략의 필요성을 배제하진 않지만 육자회담만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도 사용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억지력이 갖춰진 후에야 대화의 의미가 있다는 여론이 거세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의 접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 이른바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북한이 거부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라는 것이 뭔지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박 대통령이 통일 독일의 상징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대북 제안입니다.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기념연설을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드레스덴 구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북한 당국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 또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사회 간접자본 구축, 그리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 등 세 가지가 골자입니다.
북한이 언론 매체가 아닌 공식 기구를 통해서 이 구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인데요.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 저 북한이 그 거부한다라고 하는 입장은 국방위원회, 북한의 최고 권력 기구죠.
네.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그 형식에 있어서 그 반박을 하고 있고 또 내용에 있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방위 대변인 담화는 이 제목 자체가 이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거부감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형식에 있어서 이 독일은 흡수통일로 이뤄진 나라다라고 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 발표를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네. 한 것에 대해서 이 불순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이 남북관계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발마적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그 직접 거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북한에서 어린이들이 굶어서 그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시를 하면서 이 북한을 대화의 상대라기보다는 지원하고 협력을 제공해 주어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 대변인에다만은 이렇게 형식과 내용면에서 거부를 하고 있고요.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작 다루고 싶어하는 것은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문제 그리고 또 남북 간의 정치 군사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빼놓고 한 그 제안에 대해서 그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은 이미 규정돼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 구상이라는 것이 남과 북이 만나서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를 한 거고 북한은 또 이제 일방적으로 거부를 했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과연 진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한국 정부는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드레스덴 제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방위 대변인 담화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동으로 드레스덴 선언의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게 한국 정부의 방침이고요. 또 한국 통일부의 유길재 장관 같은 경우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긴 호흡과 안목으로 의연하게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당분간 경색 국면은 그대로 계속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전문가들이?
대략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 보면은 특히 북한이 도발적인 그런 어떤 미사일 그 발사라든지 그리고 서해 사격 훈련 이런 것들에 이어서 사실 현재 그 한국 정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성명을 내는 것을 보면 상당히 거칠게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비방 중단을 중단하기로 한 그런 합의는 사실상 이미 오래전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비방전이 다시 벌어지고 네. 있고요. 또 이제 그 변수라면은 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 독수리 연습이 지난 18일 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25일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남북 관계에서 뭔가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의 여객선 진도 해상에서의 침몰 소식,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 또 북한이 한국 대통령의 통일 구상, 드레스덴 구상을 거부한 소식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노시장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